VOA 세계 뉴스입니다. 러시아와 중국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중국 방문 일정을 조율 중이라고 러시아 당국이 밝혔습니다. 러시아 국영 타스 통신에 따르면 드미트리 페스코프 크렘린궁 대변인은 오늘 언론에 중국 측의 초청이 있었고 시기 등 세부 사항은 추후 합의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지난 3월 러시아 국빈 방문 당시 푸틴 대통령에게 올해 안에 중국을 방문하도록 공식 초청한 바 있습니다. 한편 중국을 방문 중인 미하일 미슈스틴 러시아 총리는 이날 베이징에서 양국 간 유대를 확인하는 복수의 협정에 서명했습니다. 협정에는 무역서비스 투자협력 강화와 중국에 대한 농산물 수출, 스포츠 협력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고 로이터통신이 보도했습니다. 미슈스틴 총리는 이날 리창 중국 총리와의 회담에서 오늘날 러시아와 중국의 관계는 전례 없이 높은 수준에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양국 관계는 서로의 이익을 상호 존중하고 도전에 공동 대응하려는 바람을 특징으로 하며 이는 국제사회의 혼란 증가와 서방의 불법적 제재 압력과 연관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미슈스틴 총리는 단결은 산도 움직이게 한다며 러시아와 중국 간 유대 강화를 거듭 강조했습니다. 지난해 여러 분쟁으로 인도주의 문제가 급증했지만 세계는 민간인 보호에 실패했다고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이 밝혔습니다. 구테흐스 총장은 어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우크라이나와 수단에서의 민간인 사망자와 아프리카 에티오피아의 파괴된 학교, 시리아의 물 관련 기관시설 손상 등을 지적하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구테흐스 총장은 전 세계적으로 분쟁과 폭력, 인권침해, 박해 등으로 거처에서 쫓겨난 난민이 1억 명에 달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세계는 민간인을 보호하겠다는 약속과 인도주의 관련 국제법에 명시된 약속을 지키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구테흐스 총장은 특히 전쟁 지역 민간인에 대한 유엔 조사 결과를 인용해 지난해 인구 밀집 지역에서 폭발 무기로 인해 발생한 희생자의 94%가 민간인이었다고 말했습니다. 유엔에 따르면 러시아의 침공에 맞서 싸우고 있는 우크라이나에서만 민간인 약 8천 명이 사망하고 12,500여 명이 부상했습니다. 유엔은 지난해 전 세계 12개 분쟁에서 약 17,000 명의 민간인 사상자가 발생했다며 이는 전년도인 2021년에 비해 53% 늘어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일본 정부는 올해 방위백서에서 중국이 21세기 중반까지 세계적 수준의 군사력을 구축하는 계획을 앞당길 수 있는 것으로 평가했다고 교도통신 등 일본 언론들이 어제 보도했습니다. 교도통신은 일본 정부의 2023년도 방위백서 초안을 인용해 중국이 군사력을 증강하고 현대화함에 따라 21세기 중반까지 세계적 수준의 군대를 건설하는 계획을 앞당길 수 있다고 명시했다면서 지난해 12월 발표된 새 국가안보전략에서 중국을 최대 전략적 도전으로 묘사한 내용도 그대로 유지됐다고 전했습니다. 또한 초안에 따르면 중국은 우주와 사이버 영역, 전자전을 포함한 새 영역에서의 우위를 추구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초안은 일본 주변 해역에서 러시아와 중국의 군사활동이 늘고 있는 것은 일본에 대한 무력 시위를 하려는 의도가 분명한 것으로 보인다고 우려했습니다. 그러면서 두 나라가 2019년 7월 이후 일본 인근에서 총 5차례 폭격기 합동비행을 실시한 점을 지적했습니다. 이 밖에 일본 언론들은 올해 백서에 북한과 관련해서는 핵과 미사일 개발과 관련해 북한을 종전보다 한층 중대하고 임박한 위협으로 표현한 문구가 담겼다고 보도했습니다. 일본 방위성은 내년 7월경 일본의 국방정책 방향과 주변국 군사 동향 등을 분석한 방위 백서를 발간합니다. 우크라이나와 인접한 러시아 벨고로드에서 지난 22일 발생한 러시아군과 무장단체들 간의 전투가 이틀 만에 종료됐다고 러시아 정부가 밝혔습니다. 러시아 정부는 이틀에 걸친 전투에서 침투 공격에 가담한 70여 명이 사망하고 나머지는 우크라이나 영토로 퇴각했다고 밝혔다고 영국 스카이뉴스 등 언론들이 오늘 보도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우크라이나군 고위 인사는 어제 벨고로드에서의 전투는 자국군과 무관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로만 코스텐코 우크라이나 군 대령은 이날 일본 NHK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자국군은 벨고로드 전투에서 싸우고 있는 친우크라이나 의용군에 합류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VOA 세계뉴스 김시영입니다.
VOA 뉴스 투데이.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3년 5월 24일 수요일 VOA 뉴스 투데이 2부 시작합니다. 진행의 노시창입니다. 이 시간에 보내드릴 주요 소식입니다. 미국 재무부는 북한의 불법 무기 프로그램 개발에 필요한 자금 조달과 사이버 활동에 관여한 기관 네 곳과 개인 한 명의 제재 조치를 부과했습니다. 북한이 27년 연속 미국의 테러 방지 노력에 협조하지 않는 나라로 지정됐습니다. 북한의 핵 역량 고도화로 한국에서 자체 핵 무장론까지 나온 상황은 워싱턴의 경종을 울린다고 전직 백악관 고위 관리들이 말했습니다. 내일 북한 날씨 가끔 구름 많다 오후부터 차차 흐려져 밤에 평안도와 함경남도, 황해도에는 비가 내리겠습니다. 최저기온은 3도에서 15도, 최고는 19도에서 27도. 바다의 물결은 동해 앞바다 0.5 내지 2m, 서해 앞바다 0.5 내지 1m로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미국과 한국 정부가 동시에 북한의 악의적 사이버 활동에 대한 제재 조치에 나섰습니다. 북한의 불법 무기 개발에 자금을 지원하는 해외 IT 인력 활동을 정조준한 것입니다. 박형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재무부 해외자산통제국은 23일 보도자료를 통해 북한의 불법 무기 프로그램 개발에 필요한 자금 조달과 악의적인 사이버 활동에 관여한 기관 4곳과 개인 1명을 제재한다고 밝혔습니다. 제재 대상 기관은 북한 국방성 산하 IT 회사인 진영 정보기술개발협조회사, 정찰총국 산하 기술정찰국과 그 산하 조직인 110연구소, 그리고 일명 미림대학으로 불리는 평양자동화대학 등 4곳입니다. 개인으로는 진영 정보기술개발협조회사의 총책임자인 김상만이 제재 명단에 올랐습니다. 진영 정보기술개발협조회사는 유엔과 미국의 제재 대상인 인민무력부와 연계된 조직으로 산하업체와 대리인들을 통해 러시아와 라오스 등지에서 IT 인력을 파견하는 일에 관여하고 있다고 재무부는 지적했습니다. 김상만은 러시아 블라드보스토크에 위치한 진영 사무소의 총책임자로 진영 측이 해외에 파견한 북한 노동자 가족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데 관여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습니다. 평양자동화대학은 북한의 최고 사이버 교육기관 중 하나로 악의적인 사이버 행위자들을 교육하고 이들 중 상당수가 정찰총국 산하 사이버 관련 부대에서 일한다고 재무부는 밝혔습니다. 또 기술정찰국은 북한의 공격적인 사이버 전술과 도구 개발을 주도하며 라자루스 그룹 연계 조직을 비롯해 여러 부서를 운영한다고 명시했습니다. 그러면서 라자루스 그룹은 2022년 3월 23일 약 6억 2천만 달러를 훔치는 역대 최대 규모의 가상화폐 탈취 사건을 벌였다고 재무부는 설명했습니다. 재무부에 따르면 110연구소는 2013년 한국금융기관과 언론사를 겨냥한 다크서울 해킹 사건을 비롯해 한국과 미국 등 전 세계 네트워크를 대상으로 사이버 작전을 수행합니다. 이번 제재는 북한의 해외 IT 인력을 정조준한 것이 특징입니다. 재무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북한이 불법 대량 살상 무기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위한 수익 창출을 위해 주로 중국과 러시아 등 전 세계에 수천 명의 고도로 숙련된 IT 인력을 보유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경우에는 북한 IT 노동자들이 각각 연간 30만 달러 이상의 수익을 올릴 수도 있다고 부연했습니다. 브라이언 넬슨 재무부 테러금융정보 담당 차관은 보도자료에서 오늘 조치는 북한 정권의 불법 대량 살상 무기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에 자금을 지원하는 북한의 광범위한 사이버 불법 활동과 IT 인력 운영 등을 계속 부각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미국과 우리 파트너는 북한의 불법 자금 조달 활동 그리고 전 세계 금융기관과 가상화폐 거래소, 기업, 개인에게서 돈을 계속 훔치려는 시도를 막는 데 전념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도 이날 별도 성명을 통해 미국은 국제금융기관과 단체의 자금을 훔쳐 수익을 창출하려는 북한의 불법 활동에 맞서 싸우겠다는 약속을 굳건히 지키고 있다며 재무부의 이번 제재 발표 소식을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의 광범위한 불법 사이버와 IT 인력 운영은 북한 정권과 불법 대량 살상 무기와 탄도미사일을 비롯한 그들의 위험한 활동에 자금을 지원함으로써 국제 안보를 위협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미국 정부는 이번 조치가 한국 정부와의 조율을 통해 이루어졌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한국 외교부도 이날 북한 IT 인력의 해외 외화벌이 활동에 직접 관여해온 북한 기관 3곳과 개인 7명을 독자 제재 대상으로 지정한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의 독자 제재 대상에는 이번 미 재무부 제재 대상에 오른 진영 정보기술개발협조회사와 김상만이 포함됐습니다. 그 밖에 북한 군수공업부 산하 IT 회사인 동명기술무역회사와 북한 IT 인력과 해커 등을 양성하는 교육기관 금성학원이 포함됐습니다. 개인으로는 김상만을 포함해 진영의 주 러시아 대표 김기혁, 주 중국 대표 김성일, 주 라오스 대표 전현근과 동명기술무역회사 대표단장인 김효동 등이 제재 명단에 올랐습니다. 한국 외교부는 이번 제재 대상으로 지정된 개인 7명은 북한 해외 IT 지부 책임자로서 불법 외화벌이를 주도하거나 자금 세탁 등 불법 금융활동을 통해 외화벌이를 도움으로써 대북제재 회피와 핵미사일 개발 자금 조달에 관여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이들 IT 지부 책임자들은 IT 인력에 대한 감시, 통제, 갑질, 임금 미지급 등 강제 노동을 강요해 이들의 인권을 유린해왔다고 지적했습니다. 미국 정부는 북한이 미사일 개발 자금의 절반을 암호화폐 탈취와 사이버 공격으로 충당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는 가운데 미국과 한국 당국은 동일한 대상에 중첩적으로 제재를 가하는 등 대북 사이버 관련 협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미한 당국은 지난달 24일에도 사이버 분야에서 동일한 인물을 제재 대상에 올렸습니다. 한편 미한 외교 당국은 오는 24일 IT 기업들이 밀집한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북한 IT 인력 활동을 차단하기 위한 공동 심포지엄을 개최합니다. 이 행사에 약 20개국 정부 민간 인사가 참석해 북한 IT 인력의 활동 방식과 제재 회피 수법 등을 공유할 예정이라고 한국 외교부는 설명했습니다. VOA 뉴스 박형주입니다.
미국과 한국이 북한 정보 기술 IT 노동자 문제를 다루는 공동 행사를 개최합니다. 최근 잇따르고 있는 북한 IT 노동자들의 원격 방식의 제3국 위장 취업에 대한 대응 조치입니다.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국무부는 23일 보도자료에서 원격 IT 노동 분야에서의 대북 제재 회피 차단을 주제로 한 미한 공동 심포지엄을 24일 미국 캘리포니아주 샌프란시스코에서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국무부는 이번 행사가 여러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며 대량 살상 무기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위한 수익을 창출하려는 북한의 시도를 억제하고 북한 노동자의 권리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의 일환이라고 전했습니다. 이어 북한 IT 노동자들은 소프트웨어 모바일 앱과 탈중앙화 금융 플랫폼 개발과 같은 특정 IT 기술에 대한 수요를 이용해 북미와 유럽, 동아시아를 포함한 전 세계 고객들로부터 프리랜서 계약을 따낸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원격으로 활동하는 북한의 IT 인력은 이 같은 취업을 통해 얻은 접근 권한을 악의적인 사이버 작전을 수행하는 데 사용했다고 덧붙였습니다. 국무부는 제3국에 고용된 다른 북한 노동자들과 마찬가지로 북한 원격 IT 노동자들도 강제 노동과 정부 보안 요원들의 지속적이고 면밀한 감시 대상이 된다며 IT 노동자들은 하루 12시간에서 16시간의 노동을 강요당하고 이는 강제노동과 인권침해의 지표가 되기도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이번 심포지엄에는 10여 개 나라의 정부 관리와 프리랜서 업무 플랫폼과 결제 처리 업체, IT 인력 파견 회사, 소셜미디어 기업과 기타 업계 내 이해 관계자 등 민간 부문 전문가 등이 참석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심포지엄에서 미국과 한국 정부의 업계 리더와 전문가들은 북한 IT 노동자의 활동으로 인한 위협에 대한 통찰력과 IT 인력 플랫폼에 부정하게 접근하는 북한 근로자의 실제 사례, 그리고 북한의 지속적인 제재 회피 전략으로부터 사업체와 국가 안보 이익을 보호하는 지침을 제공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앞서 국무부와 재무부, 연방수사국은 작년 5월 공동으로 발표한 주의보에서 북한 IT 노동자들이 중국과 러시아, 그리고 일부의 경우 아프리카와 동남아시아 국가에 근거지를 둔 채 직접 발주업체와 계약을 맺는 방식으로 외화를 벌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또 한국 정부도 지난해 12월 주의보를 내고 북한 IT 인력들이 해외 각지에 체류하면서 자신들의 국적과 신분을 위장해 전 세계 IT 분야 기업들로부터 일감을 수주하고 매년 수억 달러에 달하는 외화를 벌어들이고 있다며 북한 IT 인력들의 구체적인 활동 행태와 신분 위장 수법 등을 고발했습니다. BOE 뉴스 함지아입니다.
북한이 미국의 테러 방지 노력에 협조하지 않는 나라로 또다시 지정됐습니다. 1997년 이후 27년 연속입니다. 박형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정부가 북한을 대테러 비협력국으로 지정했다고 연방관보를 통해 23일 공개했습니다. 연방관보에 따르면 지난 8일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은 쿠바, 북한, 이란, 시리아, 베네수엘라 등 5개국을 지목하며 이들 국가가 미국의 대테러 노력에 전적으로 협력하지 않고 있다고 결정하고 의회에 이를 인증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결정은 미국의 무기수출통제법과 대통령 행정명령 13637호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미국 국무부는 관련법에 따라 대테러 비협력국을 해마다 의회에 통보해야 합니다. 대테러 비협력국은 미국의 테러 방지 노력에 충분히 협력하지 않는 나라를 지칭합니다. 이들 나라에 대해서는 미국 국방 물품과 서비스의 수출 판매 허가가 금지되고 국제사회에도 이 사실이 공지됩니다. 국무부는 1997년부터 미국의 대테러 노력에 협조하지 않는 나라들을 연방관보에 게시하기 시작했습니다. 북한은 첫 해부터 27년 연속 이 명단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국무부는 국가별 테러 보고서 등을 통해 북한은 자금 세탁 방지와 테러 자금 근절 노력이 미흡하고 이 문제에 대한 의미 있는 진전 또한 보여주지 못했다고 평가해왔습니다. 북한은 대테러 비협력국 외에도 미 국무부가 국제 테러 행위에 반복적으로 지원을 제공한 국가로 규정한 테러 지원국 명단에도 포함됐습니다. 북한은 대한항공 여객기 폭파 사건 직후인 1988년 1월 이후 테러 지원국으로 지정됐다가 영변 핵시설 냉각탑을 폭파하고 핵검증에 합의한 뒤 2008년 10월 테러 지원국에서 해제됐었습니다. 하지만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이복형 김정남 암살 사건, 북한에서 억류된 뒤 사망한 미국인 대학생 오토 원비어 사건 등을 계기로 미국 정부의 테러 지원국 명단에 다시 올랐습니다. VOA 뉴스 박형주입니다.
한국의 권영세 통일부 장관은 북한이 준비 중인 군사 정찰 위성 발사를 철회하라며 강행시 국제사회와 함께 단호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북한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통제 완화에 따른 대규모 탈북 가능성에 대비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서울에서 김환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권영세 한국통일부 장관은 24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현안 보고에서 북한이 준비 중인 군사정찰위성 발사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위반이자 영내 평화와 안전을 위협하는 도발 행위로서 즉각 철회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권 장관은 그러면서 북한의 도발과 잘못된 언행에 대해선 강력한 미한동맹과 국제사회와의 협력을 통해 단호하게 대응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군사정찰위성 발사 등 북한의 도발과 잘못된 언행에 대해서는 단호히 대응하되 북한이 대화에 복귀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노력도 지속하겠습니다.
권 장관은 북한이 대남, 대미, 특별한 동향 없이 첫 군사정찰위성에 발사 준비를 독려하고 있다며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향후 상황을 고려해 적절한 정찰위성 발사 시기를 선택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북한은 최근 들어 평안북도 철산군 동창리 서해 위성발사장 내 새 발사대 건설에 속도를 내는 등 위성발사 준비에 한창인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앞서 북한 대외관영 조선중앙통신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지난달 18일 국가우주개발국을 현지 지도하고 4월 현재 제작 완성된 군사정찰위성 1호기를 계획된 시일 안에 발사할 수 있도록 비상설 위성발사준비위원회를 구성하고 최종 준비를 끝내라고 밝혔다고 보도했습니다. 조선중앙통신은 이어 지난 17일엔 우주발사체로의 위성 탑재 준비를 마무리했다며 김 위원장이 전날인 16일 비상설 위성발사준비위원회를 현지 지도하는 자리에서 차후 행동 계획을 승인했다고 전해 조만간 위성발사가 이루어질 것이라는 관측을 낳았습니다. 권 장관은 또 북한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통제 완화에 따른 대규모 탈북 가능성에 대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권 장관은 북한 주민 일가족이 이달 초 배를 타고 서해 북방한계선을 넘어 망명한 데 대해 북한 내 경제사정 악화뿐만 아니라 신종 코로나 통제가 완화된 게 배경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북한 내 경제사정, 특히 식량사정이 비교적 좀 예년에 비해서 악화된 부분은 틀림없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탈북민 같은 경우는 그런 사정 외에 코로나로 인한 봉쇄가 조금 느슨해진 부분도 작용을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권 장관은 앞으로 이런 부분은 계속 이어질 것이라고 말해 그간 급감했던 탈북민 숫자가 북한의 신종 코로나 통제 완화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한국으로의 탈북민 입국자는 2019년까지 매년 1,000명대를 유지하다가 신종 코로나 사태가 터진 2020년 229명으로 크게 줄었고 2021년과 2022년은 각각 63명, 67명까지 급감했습니다. 하지만 올해 1분기 탈북민 수는 34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11명, 그리고 전분기인 4분기 25명과 비교해 다소 증가했습니다. 권 장관은 이와 함께 북한과 중국의 교역 규모가 신종 코로나 시기 이전으로 회복해가고 있고 하반기엔 북한의 국제 체육대회 참가 가능성도 주목된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4월 한 달간 북중 교역 총액은 약 2억 달러로 전월 대비 26% 증가했고 올 들어 4월까지의 교역 총액은 신종 코로나 이전인 2019년 대비 91% 수준이라며 오는 6월 그리고 9월에 개최되는 쿠바 국제역도연맹 그랑프리와 항저우 아시안게임 등에 북한 선수단이 참가하는 움직임 등 관련 동향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영입니다.
대량 살상무기 WMD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국제협력체인 확산방지구상 PSI 고위급 회의가 아시아 최초로 한국에서 열립니다. 한국 국방부는 오는 30일부터 다음 달 2일까지 제주도에서 PSI 20주년 고위급 회의와 아태 순환훈련 이스턴 엔데버 23을 연이어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PSI는 WMD와 그 운반 수단 관련 물자의 불법 확산 방지를 위해 2003년 당시 미국 조지부시 행정부 주도로 출범한 국제협력체제입니다. 이번 회의에는 미국의 보니 젠킨스 국무부 군미통제 국제안보 차관을 비롯해 일본, 호주 등 70여 개국 대표단이 참여합니다. 이번 PSI 고위급 회의를 계기로 오는 31일에는 한국과 미국, 일본, 호주, 캐나다 등 전력과 인원이 참여한 가운데 이스턴 엔데버 23 훈련 일환으로 다국 간 해양 WMD 차단 훈련이 개최됩니다. 미국 하원 외교위원장이 중국의 경제적 강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국제적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이재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공화당의 마이클 맥콜 하원 외교위원장은 최근 일본에서 열린 주요 7개국 정상회의와 미한일 정상회담과 관련해 이들 국가가 중국의 경제적 강압을 해소하기 위해 함께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습니다. 맥콜 위원장은 20일 G7 정상회의와 미한일 정상회담 결과에 대한 VOA의 논평 요청에 세계적인 정상회담들도 중요하지만 이런 대화들이 행동으로 전환되는 것도 중요하다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하원 외교위원회 양당 대표들이 G7 정상회의 개막에 앞서 발표한 공동성명을 상기했습니다. 외교위의 맥콜 위원장과 그레고리 믹스 민주당 간사, 인도태평양 소위원회의 영킴 위원장과 아미베라 민주당 간사는 지난 19일 공동성명에서 규칙에 기반을 둔 국제질서를 수호하기 위해 G7이 단결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우리 위원회의 입법 최우선순위인 중국의 경제적 강압이라는 점증하는 도전을 강조하는 데 있어서 일본의 리더십을 환영한다며 G7 정상들이 인도태평양과 그 너머의 경제적 강압 행위에 대응하기 위한 공동 메커니즘 마련에 합의할 수 있길 바란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G7 정상들은 지난 20일 경제안보에 대한 별도의 공동성명을 내고 경제적 강압을 행사하는 세력에 맞서 공동으로 대응하는 플랫폼을 신설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G7 정상회의를 계기로 만난 미한일 정상은 경제안보와 인도태평양 전략에 대한 3국 공조를 새로운 수준으로 발전시키기로 합의한 바 있습니다. VOA 뉴스 이조은입니다.
미국 반도체 기업 마이크론에 대한 중국 당국의 제재 조치가 한국 기업들에게도 큰 도전이라고 전문가들이 진단했습니다. 단기적으로는 마이크론의 공백을 메우며 시장을 확대할 수 있는 기회지만 장기적으로는 미국과의 협력이 이익이라는 지적입니다. 조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클린턴 행정부에서 상무부 차관을 지낸 윌리엄 라인 씨 전략국제문제연구소 CSIS 국제경제석좌는 23일 VOA에 미국 최대 반도체 업체인 마이크론에 대한 중국의 제재로 한국 기업들이 매우 어려운 입장에 처하게 됐다고 진단했습니다.
It is a quandary because I'm sure they'd like to fill in the gap and expand their market share.
라인 씨 석자는 한국 기업으로서는 마이크론의 공백을 메우고 시장 점유율을 확대하기를 원할 것이라며 어느 회사나 다 그렇게 하기를 원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라인 씨 석자는 동시에 미국이 한국과 매우 밀접한 관계라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문제는 경제적 문제인 동시에 국제 정치적인 문제이기도 하다며 미국 정부는 가까운 동맹인 한국 기업들에게 비공식적 경로를 통해 중국의 반도체 공백을 채우지 말 것을 요청하고 그들의 조치를 눈여겨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중국 국가 인터넷 정보 판공실 산하 인터넷 안보 심사 판공실은 지난 20일 미국 반도체 기업 마이크론의 제품이 중국에 심각한 안보 위험을 초래한다며 자국의 주요 정보기술 인프라에 마이크론 제품 구매를 중지하도록 했습니다. 마이크론은 미국 최대 메모리 반도체 제조기업으로 전체 수익 중 10%가량을 중국 본토에서 얻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 상무부는 21일 성명을 통해 마이크론 반도체 제품에 대한 중국의 근거 없는 제한에 단호히 반대한다며 시장 왜곡 해결을 위해 주요 동맹국과 협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미국 무역대표부 고문을 지낸 클로드 바필드 미국 기업연구소 연구원도 23일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한국 정부와 기업에게는 이번 상황이 큰 딜레마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I know that I think first the Korean government has tried very hard to line up with the United States.
한국이 미국과 일치하기 위해 매우 열심히 노력하고 있지만 또한 하이닉스와 삼성 같은 한국 기업들이 중국에 상당한 투자와 수출을 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라는 겁니다. 바필드 연구원은 중국의 메모리 반도체 제조업체들이 이번 제재를 통해 자국 반도체 산업을 육성하고 마이크론과 삼성전자, SK하이닉스의 기술과 생산 능력을 일부 따라잡으려 할 수 있겠지만 완전히 대체할 수는 없다고 분석했습니다. 그러면서 중국의 제재 성공 여부는 한국 반도체 산업이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달렸다고 평가했습니다. 앞서 지난달 24일 파이낸셜 타임스는 미 정부 고위 소식통을 인용해 백악관이 한국 정부에 중국 정부가 마이크론의 중국 내 반도체 판매를 금지할 경우 한국 기업들이 그 빈자리를 메우지 말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태미 오버비 전 주한 미국 상공회의소 부회장은 VOA에 미국 정부 입장에서는 마이크론 제재에 따른 중국 내 반도체 공급 공백을 동맹인 한국의 기업들이 메워주는 상황이 달갑지 않을 것이라고 진단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 정부가 동맹과 협력해 이 문제에 대응할 것이라고 밝힌 것도 이런 기조가 반영된 것으로 해석하고 한국 기업들이 현실적인 관점에서 어떤 선택이 자신들에게 이익이 될지 냉정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습니다.
I hope that they will be thoughtful and look at their own what's in the long-term.
오버비 전 부회장은 시장 확장 시도에 따른 단기적인 이익이 매우 매력적으로 보일 수 있을 것이라며 하지만 중국 시장은 예측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중국 시장은 자유시장 원칙에 따라 작동하지 않으며 공산당이 기업 활동에 간섭한다는 겁니다. 오버비 전 부회장은 한국은 공산당의 결정에 따라 중국이 가한 경제적 압박을 심각하게 경험한 국가 중 하나라는 점을 상기시키며 중국 당국의 기업 제재 조치가 언제든 한국 기업에게도 적용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전문가들은 한국 반도체 기업들이 단기적으로는 중국에서 이익을 얻을 수 있겠지만 장기적으로는 손해가 더 클 것이라며 경제적 관점만 놓고 평가했을 때도 미국의 기대에 부응하는 것이 훨씬 더 이익이 될 것이라고 입을 모았습니다. 미국 진보정책연구소의 조던 샤피로 혁신경제 프로젝트 국장은 특히 미국이 반도체 시장에서 차지하는 가시적인 점유율보다 전체 반도체 산업에서 차지하는 중요도에 주목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I think what's unique right now is how much market share the United States has in the semiconductor space.
기본적으로 모든 반도체 디자인이나 소프트웨어에 미국 기술이 포함되어 있어 중국보다 미국의 반도체 산업 중요도가 훨씬 크다는 설명입니다. 또한 장기적으로 미국은 중국 시장을 넘어 인도나 베트남, 스리랑카 등 제3국과의 협력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면서 한국 기업들도 이 점을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라인시 석자는 미국 정부가 공식적으로 한국 정부나 한국 기업들을 압박하지는 않을 것이라면서도 한국이 미국의 기대와는 다른 조치를 취한다면 여러 불이익을 감수해야 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 정부가 지난해 10월 대중국 견제 차원에서 외국 기업에 대해 미국의 반도체 장비와 기술을 중국에 들일 경우 미국 상무부에 별도 허가를 받도록 한 조치에서 한국 반도체 기업들을 유예해 준 것을 올해 연장할지 여부에 주목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The US has some export control tools that they're already
미국은 이미 삼성과 SK 하이닉스에 대한 일부 수출 통제 도구를 갖고 있으며 한국 기업들이 1년간 수출 통제 조치를 면제받았지만 올해 10월 이를 연장할지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따라서 미국은 한국 기업들에게 사용할 수 있는 지렛대가 있다고 라인쉬 석자는 말했습니다. 기업 활동의 자율성 보장이라는 측면에서 한국 정부가 이번 사안에 공개적이고 적극적으로 나서기에는 부담스러운 측면이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다만 동맹으로서 양국 간 경제 안보 전략에 서로 협력하겠다는 의사를 여러 차례 밝혀온 한국 윤석열 정부와 미국 정부 사이에 대응을 위한 지속적인 협의가 이루어지고 있을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관측했습니다.
I'm sure conversations are ongoing. And not just with South Korea, with you know.
오버비 전 부회장은 단지 한국뿐 아니라 같은 생각을 가진 자유시장 경제 국가들과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을 것으로 확신한다며 이런 논의들은 중국을 처벌하거나 위해를 가하려는 것이 아니라 규칙에 기반한 국제 질서를 따르도록 독려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조상진입니다.
한국군 소속으로 베트남전에 참전했던 미국 내 한인들에게 미국 정부의 의료 혜택을 제공하도록 하는 법안이 미국 하원을 통과했습니다. 해당 한인들은 환영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재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 하원이 22일 본회의에서 베트남전 참전 미국 내 한인들에게 미 정부의 의료 혜택을 제공하는 내용의 이른바 용맹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하원 재향군인위원회의 민주당 간사인 마크 타카노 의원이 지난 1월 대표 발의한 법안입니다. 이 법안은 지난해 하원을 통과한 2023 회기연도 국방수권 법안에 포함됐지만 상원 문턱을 넘지 못하고 회기 종료로 자동 폐기된 바 있습니다. 이번에 하원을 통과한 법안은 상원 표결을 거쳐 대통령의 서명을 거쳐야 발효됩니다. 법안은 미국의 연합군으로서 1-2차 세계대전에 참전한 유럽 국가의 참전 용사들에게 제공되는 미 보훈부의 의료 혜택을 베트남전에서 미군과 함께 싸운 한국군 출신의 한인들에게도 적용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습니다. 대상은 1962년 1월 9일부터 1975년 5월 7일 사이 혹은 보훈 장관이 적절하다고 판단한 기간에 한국군 소속으로서 베트남전에 참전했던 한국계 미국인입니다. 한국군 복무를 마친 뒤 미국 시민권을 취득한 경우에 자격이 주어집니다. 의회 예상국에 따르면 법안이 시행될 경우 미 보훈부가 해당 한인들에게 제공한 의료 서비스 비용을 한국이 환급하는 방식으로 베트남전 참전 한국계 미국인들에게 의료 서비스가 제공됩니다. 타카노 의원은 이날 법안 통과 후 성명에서 귀한 한국계 미국인 베트남전 참전 용사들은 미국의 형제 자매들과 함께 용감하게 싸웠지만 보훈부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하원이 이런 부당함을 시정할 나의 초당적인 한국계 미국인에 대한 용맹 법안을 통과시켜 매우 기쁘다며 이번 통과로 베트남전 참전 용사 출신의 한인들이 마땅히 받아야 할 보훈부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데 한 걸음 더 다가섰다고 밝혔습니다. 타카노 의원실에 따르면 현재 미국에 거주 중인 베트남전 참전 한인 용사는 약 3,000명입니다. 한국군 소속으로 베트남전에 참전했던 미국 내 한인들도 이번 법안 통과를 환영했습니다. 미주 한인 베트남전 참전 용사협회의 알프레드 정 회장은 이날 설명에서 한국계 미국인 베트남전 참전 용사들을 대표해 모든 하원 의원에게 감사를 표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특히 이 오랜 노력에서 훌륭한 친구이자 파트너인 타카노 의원과 의원실 관계자 및 법안 공도 발의자들에게 감사를 표한다며 미한 동맹 70주년을 맞아 이 법안 통과를 축하하는 건 매우 적절한 일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베트남전 참전 한인 미주 총연합회의 어거스틴 하 회장은 23일 VOA 전화 통화에서 법안 통과가 고무적이라면서도 미국과 함께 싸운 동맹국의 참전 용사 출신 한인들에게 이런 혜택을 보장하는 데 시간이 오래 걸리는 데 대한 답답함을 토로했습니다. 특히 미 보훈부의 의료 서비스는 베트남전 참전 한인들이 받아야 할 혜택의 일부에 불과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우리가 미국에 의해서 전쟁마당에 월남전에 참전했는데 미국 베트남과 같은 대우를 받아야 되지 의료 서비스만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의료 서비스는 미국 베트남의 일부에 불과한 것이지 우리가 요구하는 거는 모든 베네핏, 연금이라든지 모든 거를 다 포함해서 베트남 예우를 해달라고 해서 투쟁에 와서 결과를 가져온 거죠, 지금.
하 회장은 그러면서 베트남전 참전 한인들이 미 보훈부의 의료 혜택은 물론 미군 출신의 참전 용사들이 받는 것과 동일한 혜택을 누리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이조은입니다.
유리 김 알바니아 주재 미국 대사가 아시아계 미국인, 하와이, 원주민, 태평양 제도 주민 유산의 달을 맞아 한국계 미국인으로서 미국을 대표하는 것이 영광이라고 말했습니다. 김 대사는 한국계 여성으로는 처음으로 미국 대사직에 오른 인물입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유리 김 알바니아 주재 미국 대사가 22일 국무부 트위터에 올린 영상에서 한국계 미국인으로서 미국을 대표하는 것이 영광이라고 밝혔습니다.
Hi, I'm Yuri Kim. Growing up as an immigrant on the island of Guam, I looked out over the horizon and I never imagined that one day I'd go over that horizon and become the American.
김 대사는 괌에서 이민자로 자라면서 수평선을 바라볼 때 언젠가 그 수평선을 넘어 알바니아 주재 미국 대사가 될 것이라고는 상상도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Over the course of more than 25 years with the State Department, I've had the opportunity to represent our country in China, Japan, Korea, Iraq.
김 대사는 국무부에서 25년 넘게 근무하는 동안 중국, 일본, 한국, 이라크, 튀르키예 그리고 알바니아에서 미국을 대표할 기회를 가졌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어디를 가든 한국계 미국인이자 괌 출신이라는 저의 유산을 전할 수 있어 항상 행복했다며 정말 영광이라고 말했습니다. 국무부는 이 영상을 소개하며 아시아계 미국인, 하와이 원주민, 태평양 제도 주민 유산의 달을 맞아 김 대사가 국무부와 외교 업무에서 다양성의 중요성에 대해 개인적인 식견을 밝힌다라고 전했습니다. 김 대사는 한국에서 태어나 3살 때인 1974년 가족과 함께 미국령 괌으로 이민했습니다. 1996년 미 국무부에 들어가 직업 외교관이 된 김 대사는 국무부에서 외교정책센터 국장, 부장관 비서실장, 유럽 안보정치군사 담당 국장 등을 지냈습니다. 특히 2006년 중국 베이징에서 열린 북핵 6자 회담 당시 차석 대표인 빅터 차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아시아 담당 국장, 당시 국무부 한국과장이었던 성김 현 대북특별대표와 함께 미국 대표단의 일원으로 협상에 관여했습니다. 김 대사는 상원 인준을 거쳐 지난 2020년 1월 주 알바니아 미국 대사로 취임했습니다. 미주 한인 이민 117년 만에 처음으로 한국계 여성이 미국 대사직에 오른 것입니다. 이후 한국계 미국인 여성으로서는 두 번째로 줄리정 스리랑카 주재 미국 대사도 2021년 12월 취임했습니다. 아시아계 미국인, 하와이 원주민, 태평양 제도 주민 유산의 달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022년 5월 아시아계의 유산과 기여를 기리며 선포한 달입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북한 비핵화에 중국 등 역내 국가들의 참여가 중요하다고 전직 백악관 고위 관리들이 강조했습니다. 특히 북한의 핵 역량 고도화로 한국에서 자체 핵 무장론까지 나온 상황은 워싱턴의 경종을 울린다고 말했습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데니스 와일더 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NSC 아시아 담당 선임 보좌관은 23일 바이든 정부가 북한 핵 문제 해결을 위해 더 노력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와일더 전 보좌관은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 CSIS에서 열린 미국의 아시아 정책 진화 토론회에서 우리가 북한과의 외교에 피로감을 느끼고 있고 대화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주문을 외우는 것에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북핵 협상 대표는 비상근직으로 인도네시아 주재 대사를 겸임하고 있다며 현재로서는 그다지 큰 노력을 기울이지 않는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I am worried that we've had diplomacy fatigue with the North Koreans and that we seem to now.
와일더 전 보좌관은 북한은 전술 핵무기를 가지기 직전이고 한국인들은 미국의 확장 억제에 대한 의문을 나타내며 자체 핵무기를 생각해야 할지 이야기하고 있다며 이것은 워싱턴의 경종을 울리는 일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어떻게든 북한과 관여하는 일에 복귀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와일더 전 보좌관은 아울러 과거 중국이 북핵 6자 회담에 도움이 됐었다며 다시 중국의 협조를 이끌어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I think we've got to try and put this back on the agenda with the Chinese and put some onus on the Chinese that this problem in Northeast Asia.
와일더 전 보좌관은 우리는 중국과의 협의 의제에 북핵 문제를 다시 올려놓고 이것이 미국만의 문제가 아닌 중국의 문제이기도 하다는 점을 밝히며 중국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일본과 한국이 자체 핵무장을 할 가능성을 거론하며 북한을 돕는 것은 잘못된 길이고 동북아를 핵 재앙 지역으로 만들 뿐이라는 점을 중국에 진지하게 알려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빅터차 전략국제문제연구소 CSIS 부소장 겸 한국석좌는 이날 토론회에서 미국의 다섯 개 행정부들이 북한 비핵화를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였다고 말했습니다. 클린턴 정부는 북한과의 양자회담에 중점을 뒀고 부시 정부는 중국을 중요한 이해 당사자로 포함시켜 다자주의적 접근법을 취했으며 트럼프 정부는 직접적인 정상 간 대화를 추진했다는 것입니다. 부시 행정부에서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아시아 담당 국장을 지내며 육자회담 미국 측 차석 대표를 맡았던 차석자는 이 세 가지 접근법 중 여전히 가장 합리적인 것은 지역적인 접근 방식이라고 말했습니다.
The North Korean nuclear problem is not just a U.S. problem. It's a regional problem. And the United States has some influence and some levers, but we don't have all of them.
차석자는 북한 핵 문제는 미국만의 문제가 아닌 지역 문제라며 미국이 일부 영향력을 가지고 있고 중국, 한국, 일본, 러시아도 북한에 대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기에 다자주의적 접근법이 최선이라고 말했습니다. 바이든 정부에서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NSC 동아시아 국장을 지낸 크리스토퍼 존스톤 전략국제문제연구소 CSIS 일본 석좌는 바이든 정부의 대중국 정책의 철학은 동맹과 함께 한다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So what's interesting is that you really do see sort of a web forming, a mesh forming of among U.S. like-minded allies and partners in it.
그러면서 동아시아에서 미국과 같은 마음을 가진 동맹과 파트너들 사이에 일종의 그물망이 형성되는 것을 볼 수 있다라며 영내 우방국들이 점점 더 미국과 같은 위협을 인지하면서 전임 미국 정부 관리들의 노력이 심화된 결실을 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존스톤 석좌는 그러면서 쿼드, 미국, 일본, 호주 간 협력, 미국, 일본, 한국 간 협력이 강화되고 있으며 미국과 필리핀 협력도 심화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스티븐 헤들리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이날 토론회에서 미국의 다섯 개 행정부가 북한과 이란의 핵 개발을 막으려 했지만 놀라운 실패를 경험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국가안보를 담당했던 조지 W. 부시 행정부 시절 북한은 2005년 9.19 공동성명에서 핵 프로그램을 모두 포기하겠다고 합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부시 행정부가 아프가니스탄의 탈레반 정부와 이라크의 사담 후세인 정부를 무너뜨리자 미국의 군사력의 다음 표적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한 리비아가 자발적으로 대량 살상 무기를 포기하고 북한과 이란도 핵 프로그램 포기를 결정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아프가니스탄과 이라크에서 소모전이 이어지면서 북한과 이란이 다시 핵 개발로 돌아섰다는 설명입니다.
I would say, my view, we get bogged down in Iraq, we get bogged down in Afghanistan. And
헤들리 전 보좌관은 우리가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에서 수렁에 빠지면서 이란과 북한은 우리가 핵 확산 금지 영장을 집행할 능력도 의지도 없다고 판단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북한은 2005년 9.19 공동성명에서 물러났고 우리는 영향력을 잃었으며 두 물고기 모두 바늘에서 빠져나갔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바이든 정부는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가 목표라며 전제조건 없이 북한과 대화를 추구한다는 점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실은 지난달 21일 VOA에 북한이 전례 없는 수의 탄도미사일을 발사하는 상황에서도 우리는 계속해서 외교에 전념하고 있다며 그러나 지금까지 북한은 응답하지 않고 있으며 계속해서 관여할 의사를 보이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북한이 이러한 불안정을 조성하는 행동을 자제하고 협상 테이블로 복귀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최근 재조립된 북한 동창리 서해 위성발사장의 이동식 건물이 원래의 위치로 되돌아갔습니다. 발사장에 있던 자재도 모두 치워지면서 실제 발사 여부가 주목되는 가운데 새로운 발사대 공사 현장에서는 온전한 형태의 새 건물이 발견됐습니다.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 평안북도 철산군 동창리 서해 위성발사장에서 로켓을 최종 장착시키는 역할을 하는 조립 건물이 과거에 있던 자리로 이동했습니다. 플래닛랩스의 23일자 위성사진에는 이동식 조립 건물과 줄처리 건물이 일직선상으로 붙어있는 모습이 보입니다. 앞서 BOE는 지난해 10월 위성사진을 분석해 이동식 조립 건물이 원래 위치에서 서쪽으로 약 40m 떨어진 발사장 중심부로 옮겨진 뒤 외벽과 지붕이 해체됐다고 전한 바 있습니다. 이어 지난 16일 조립 건물에 외벽과 지붕이 설치돼 다시 온전한 건물 형태로 발견됐다고 보도했었습니다. 그런데 약 일주일 만인 이날 다시 동쪽으로 40m, 즉 지난해 10월 이전에 있던 위치로 되돌아간 사실이 확인된 것입니다. 동창리 서해 발사장에는 서쪽 끝부분에 로켓을 쏘아올리는 발사대, 즉 겐트리 타워가 있고 반대편 약 120m 지점에 로켓 추진체를 조립하는 주처리 건물과 이를 수직으로 세우는 조립 건물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조립 건물은 바닥에 선로가 깔려 있어 서쪽의 발사대와 동쪽의 주처리 건물을 오가며 수직으로 세워진 로켓을 이동시킬 수 있습니다. 이날 위성 사진에선 발사장 중심부에 널려있던 자재가 모두 치워진 모습도 확인됩니다. 이동식 건물이 재조립된 지난 16일까지만 해도 발사장 중심부의 남쪽 부분에는 자재로 추정되는 하얀색 물체가 일부 남아있었습니다. 또한 겐트리 타워 주변에도 용도를 알 수 없는 물체가 바로 앞에 놓여있는 것을 제외하곤 자재나 공사가 진행 중인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종합하면 지난 수개월간 개선 작업이 활발하게 벌어졌던 서해 위성 발사장의 핵심 시설인 겐트리 타워와 이동식 조립 건물, 주처리 건물이 모두 온전한 형태를 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된 것입니다.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지난달 18일 국가우주개발국을 현지 지도하고 4월 현재 제작 완성된 군사정찰 위성 1호기를 계획된 시일 안에 발사할 수 있도록 비상설 위성발사 준비위원회를 구성하고 최종 준비를 끝내라고 밝혔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에 따라 일각에선 북한이 조만간 동창리 서해 발사장에서 정찰 위성을 발사할 수 있다는 관측을 내놨습니다. 하지만 발사장의 새로운 모습만으론 북한의 실제 위성 발사가 임박한 것인지 예측할 수 없습니다. 특히 이동식 조립 건물 아래에는 지하 터널이 있고 그 터널에는 로켓을 옮길 수 있는 열차 선로가 깔려 있는데 터널 바깥 부분에선 선로를 볼 수 없는 상태입니다. 지금과 같은 상태라면 과거처럼 열차를 이용해 로켓을 이동식 조립 건물까지 옮길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위성사진 분석가인 데이비드 슈멀러 제임스 마틴 비확산센터 선임연구원도 23일 BOA와의 전화통화에서 발사장 지하 터널로 선로가 다시 연결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It doesn't appear that the rail line has been reconnected to that launch pad underground station area.
그럼에서도 이는 이전 방식으로 발사장을 활용할 수 없다는 의미는 아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로켓 부품을 실은 트럭을 발사대 아래로 몰고 가서 원래 하던 대로 사용하면 되기 때문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또한 현재 발사장 바깥쪽에 자리한 연료 산화제 벙커 등 일부 시설도 아직 완공되지 않은 상태인데 슈멀러 연구원은 유류 탱크를 가져와 직접 발사체에 연료를 채울 수 있는 만큼 이런 사실만으론 발사 여부를 가늠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북한이 새롭게 건설 중인 발사대는 공사가 매우 빠른 속도로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앞서 북한 전문 매체 38로스 등은 지난 16일 발표한 보고서에서 북한이 서해 위성 발사장 인근 해안에 최근 로켓 발사를 위한 추가 발사대를 새롭게 짓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새 발사대가 들어서고 있는 지점은 기존 발사대에서 동남쪽 약 3.5km로 16일자 위성 사진에선 가로 135m, 세로 40m 크기의 대형 콘크리트 패드와 주변으로 각종 구조물이 들어선 장면이 관측됐었습니다. 그런데 약 일주일 만인 23일자 위성 사진에는 콘크리트 패드 위에 파란색 지붕을 한 대형 건물이 세워진 모습이 보입니다. 가로 50m, 세로 30m 크기의 이 건물은 직사각형 형태의 콘크리트 패드의 남쪽 절반을 채우고 있습니다. 슈멀러 선임연구원은 전날인 22일 자신의 트위터에 공사 현장을 촬영한 플래닛랩스의 고화질 위성 사진을 공개한 바 있습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이 건물은 지붕이 덮이지 않은 상태였지만 불과 하루 만에 파란색 지붕이 덮이면서 온전한 건물이 된 것입니다. 슈멀러 선임연구원은 이 건물 아래에는 선로가 깔려 있으며 선로는 콘크리트 패드의 북쪽 끝부분까지 연결되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The purpose of the structure is a real mobile environmental protection structure. Is that they will move all the rocket parts under that building.
이어 이 건물이 환경 보호 구조물로서 눈과 비로부터 로켓을 보호하는 동시에 로켓을 물리적으로 북쪽의 발사대로 옮기는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로켓이 실제 발사될 발사대 쪽에선 로켓을 조립한 뒤 로켓을 대형 철제 발사대에 세우게 될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발사대 주변에 세워진 구조물 역시 이곳이 새로운 발사대라는 점을 시사합니다. 현재 발사대 바로 옆에는 높이 솟아있는 6개의 철골 구조물이 보이는데 슈멀러 선임연구원은 이 중 높이가 상대적으로 높은 2개의 구조물에는 피뢰침이 설치되어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일반적으로 로켓 발사대 주변에는 로켓을 낙뢰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피뢰침 시설이 들어선다며 발사대 옆에 피뢰침이 설치된 다른 나라의 사례를 언급했습니다. 실제로 한국은 24일 전남 고흥군 나로 우주센터에서 발사체인 누리호를 쏠 예정인데 현재 언론이 공개한 사진에선 발사대에 고정된 누리호 주변으로 높이 솟아있는 3개의 피뢰침 구조물을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새로운 공사 현장에서 피뢰침 시설이 발견된 건 이곳을 발사대로 추정할 수 있는 일종의 근거가 된다는 설명입니다. 다만 새로운 발사대에선 기존 발사대에 있는 연료 산화 시설을 볼 수 없습니다. 이에 대해 슈몰러 선임연구원은 진전 상황을 조금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면서도 새로운 발사대가 고체 연료용 발사체를 위한 것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BOE 뉴스 함지아입니다.
북한 해커 조직이 변종 악성 코드를 이용해 북한 관련 단체 관계자들에 대한 해킹 위협을 지속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추후 더욱 정교한 추가 해킹도 가능하다는 지적입니다. 박경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 해커 조직 김숙희가 북한 관련 인권단체 등을 대상으로 정보를 탈취하는 지능형 지속 위협 APT 활동을 계속 벌이고 있다고 사이버 위협 분석업체 센티널 랩스가 23일 자체 보고서를 통해 밝혔습니다. 지능형 지속 위협은 해커가 특정 표적을 선정해 다양한 침투 방식을 시도해 본 뒤 해당 표적에 가장 적합한 공격 방법을 선택해 해킹을 가하는 형태를 말합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김숙희는 인권단체나 탈북민 후원 조직 등 북한 관련 정보를 주로 제공하는 이들을 표적으로 삼았습니다. 김숙희는 표적을 선정한 뒤 악성 코드 멀웨어의 변종인 랜덤 쿼리를 배포하기 위해 특수하게 제작된 피싱 이메일을 표적에게 보냅니다. 그리고 표적이 이메일에 첨부된 파일을 내려받아 악성 코드가 배포되면 표적의 파일이나 정보를 해킹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추후 발전된 정밀 공격이 가능하게 된다고 보고서는 설명했습니다. 보고서는 해커가 이도건이라는 이름으로 보낸 피싱 이메일도 소개했습니다. 해당 이메일에는 북한 전문 매체 데일리 NK 대표가 북한 인권단체 활동의 어려움과 활성화 방안을 주제로 작성한 것이라면서 해당 문서에 대한 검토를 부탁한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또 자료 보안을 특별히 부탁한다는 말과 함께 해당 문서에 접근하기 위해 필요한 비밀번호까지 안내하고 있습니다. 보고서는 김숙희가 북한의 지능형 지속 위협 그룹으로 2012년부터 활동을 시작해 전 세계 여러 표적을 대상으로 피싱이나 소셜 엔지니어링을 통해 민감한 정부에 무단으로 접근하면서 북한 정부 이익에 부합하는 활동을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동안 김숙희의 배우로 추정되는 지능형 지속위협 사례가 관측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앞서 한국의 보안업체 안랩은 지난 19일 김숙희가 특정 국책연구기관의 웹메일 사이트와 동일한 페이지를 제작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용자가 위장된 웹메일 사이트에 로그인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면 계정 정보는 해커에게 전송되는 등 해킹 공격이 목표 맞춤형으로 정교하게 진화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김숙희는 지난 2014년 한국의 전력 발전 분야의 공기업인 한국 수력 원자력을 공격한 것으로 지목되기도 했습니다. VOA 뉴스 박형수입니다.
다음 달 쿠바에서 열리는 국제 역도 대회 출전자 명단에 북한 남녀 선수 14명의 이름이 포함됐습니다. 북한이 실제로 참가할 경우 약 3년 만에 국제 대회 복귀입니다. 박형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이 다음 달 8일부터 18일까지 쿠바 수도 아바나에서 열리는 국제역도연맹 IWF 그랑프리 대회에 참가할 예정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23일 국제역도연맹이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 IWF 그랑프리 1차 대회 최종 명단에 북한 선수 14명이 포함됐습니다. 북한의 동맹국인 쿠바에서 열리는 이번 대회는 내년 8월 프랑스 파리올림픽 출전을 위한 점수를 획득할 수 있는 대회입니다. IWF 명단에 따르면 이번 대회에 출전하는 북한 선수들은 남자 7명과 여자 7명 등 모두 14명으로 세계 기록을 보유한 선수도 포함됐습니다. 특히 2013년 세계 청소년 역도 선수권대회에서 금메달을 땄던 박정주 선수도 명단에 포함됐습니다. 67kg급 용상 188kg으로 세계 신기록을 보유한 박정주 선수는 이번 대회에서 73kg급 경기에 출전합니다. 또 2012년 런던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목에 걸었던 엄윤철, 2019 아시아 유소년 주니어 역도 선수권 대회 금메달리스트 박명진, 같은 대회에서 유소년 1위를 기록한 김충국을 비롯해 오금택, 리청송, 노광열도 이번 대회 출전자 명단에 포함됐습니다. 여자 선수는 2018년 자카르타 팔렘방 아시안게임에서 금메달을 획득한 리성금과 리문심, 2017년 아시아 청소년 선수권대회에서 금메달 3개를 목에 건 강현경, 2019년 아시아 역도 선수권대회 금메달 리스트 김일경을 비롯해 송국현과 리숙, 정춘희 등 모두 7명입니다. 역도는 북한이 가장 많은 메달을 딴 하계 올림픽 종목입니다. 북한이 실제로 이번 대회에 참가하면 지난 2020년 1월 아시아축구연맹 23세 이하 챔피언십 경기 이후 3년여 만에 국제대회에 참가합니다. 북한은 지난달 말 중국에서 열린 동아시아 가라테 선수권 대회에 남자 선수 2명을 출전시켰지만 이들 모두 일본에 거주하는 제1번 조선인 총연합회 소속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북한은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우려를 이유로 2020 도쿄올림픽에 불참했다가 받은 징계가 올해부터 해제됐습니다. 북한은 오는 9월 항저우 아시안게임에 수백 명 규모의 선수단 예비 명단을 등록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일본 교도통신은 최근 중국 베이징 소식통을 인용해 북한이 중국 항저우 아시안게임에 선수와 코치, 임원 등 약 200명 규모 선수단을 등록했다고 보도했습니다. VOA 뉴스 박형주입니다.
지금까지 VOA 뉴스 투데이 2부를 들으셨습니다. 잠시 후에는 역사 속 오늘 세계 뉴스에 이어 여기는 워싱턴입니다가 방송됩니다. 이 시간은 지구촌 오늘과 아메리카나우 그리고 주간 프로 미국의 경제와 산업을 생활 속에서 풀어보는 생활 속 경제가 방송됩니다. 여러분의 많은 애청 바랍니다.
역사 속 오늘 1844년 5월 24일 미국의 발명가인 세뮤얼 모스가 모스 부호를 이용한 첫 송신에 성공합니다. 모스는 이날 미국 워싱턴에서 볼티모어를 잇는 65km의 전선을 설치한 뒤 모스 부호를 이용해 전보문을 보냈습니다. 내용은 성경 말씀인 하나님의 행하신 일이 어찌 이리 큰가였습니다. 워싱턴에 있던 모스가 볼티모어에 메시지를 보내자 상대편에서는 이 내용을 해독한 뒤 같은 내용의 메시지를 보내게 됩니다. 즉 양측 간의 모스 부호를 이용한 교신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진 것이었습니다. 이에 앞서 10년 전인 1832년 모스는 어느 날 글자를 점과 선으로 바꿔 신호를 보내는 방법이 없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어 모스는 짧은 신호인 점과 긴 신호를 조합한 전신부호인 이른바 모스 부호를 만들어냅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모스 부호가 마침내 1844년 5월 24일 처음 공개된 것입니다. 모스 부호는 이후 1876년 전화가 발명될 때까지 최고의 통신수단으로 널리 사용됐습니다. 비상시 쓰이는 모스의 대표적 부호는 SOS로 이는 1912년 타이타닉호 대참사 때 사람들의 목숨을 구하기도 했습니다. 1543년 5월 24일 우주의 중심은 태양이고 지구와 다른 별들이 태양의 주위를 돌고 있다는 지동설을 주장한 폴란드의 수학자이자 천문학자인 니콜라스 코페르니쿠스가 사망합니다. 코페르니쿠스가 살던 당시에는 우주의 중심이 지구이며 태양과 다른 별들이 지구 주위를 돈다는 천동설이 지배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코페르니쿠스는 오랜 연구 끝에 우주의 중심은 지구가 아니라 태양이라는 것을 알아냅니다. 코페르니쿠스는 그러나 천동설에 반대하면 이단자로 찍혀 어떠한 위험에 처할지도 모르는 당시 사회 분위기로 인해서 자신의 주장을 밝히지 않게 됩니다. 결국 코페르니쿠스의 지동설은 그가 죽기 2개월 전인 1543년 3월 그가 쓴 책 천구의 회전에 관하여가 발표되면서 세상에 알려지게 됩니다. 이전의 사고방식을 완전히 뒤엎은 코페르니쿠스의 지동설은 근대 과학의 새 지평을 열게 됩니다.